다니엘서는 거의 한 BC 530년경에 이게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그 주제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통치하신다. 이게 주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요. 어느 때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아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로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던 이때가 BC 605년경이 되잖아요. 자, 이때에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굉장히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왕궁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4절에 보면 그랬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흠이 없고 아름답고 또 그리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에도 익숙하고 아주 대단한 그러한 소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뭐예요? 바벨론 그 학문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3년을 가르치게 한 이유는 뭐였냐? 완전하게 바벨론화 시켜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멍충한 사람들 만 명 데려다 가르친 것하고 똑똑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 가르친 것이 한 사람이 더 빠릅니다. 예. 이것을 알지 않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들을 장악을 하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놔두어도 그들을 전체에 바벨론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을 바꾸잖아요. 개명시켰단 말이에요. 일본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개명시키고 그들에게 일본어를 다 알게 만들고 해가지고 일본 문화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따로 이제 특식을 제공을 합니다. 왕이 먹었던 음식을 제공을 하고 3년간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숫자는 참 커요. 예수님도 제자를 3년인데 약한 원수막이를 3년을 노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3년간 정말로 똑바로 바르게 배우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처음부터 어영부영한 사람 만나버리면은 평생토록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기도에 응답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살다가 가게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마음을 딱 정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재물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친구들도 함께 먹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시험을 해봐라. 열흘간만 시험해보면 말 거 아니냐. 열흘간 시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얼굴 빛이 나고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왕 앞에서 이제 왕이 질문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나 또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있었더라. 엄청난 다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을 볼 줄 알면서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9장에 보면 71회가 이야기 나왔는데 종말의 모든 역사를 다 풀어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4대 비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4개 비밀이 있지 않아요.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그리고 뭐예요? 음녀의 비밀, 적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이 내용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종말론적인 해석을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605년에 쳐들어와가지고 얼마 많은 것은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BC 586년에 마지막 다 성전을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전체가. 그런데 여호야김이 이제 왕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공격을 하게 했죠. 이것은 뭐냐면은 애굽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애굽을 섬기게 되니까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때려쳐버린 거예요. 예. 이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게 605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력을 그대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 유다를 쳐버린 거예요. 당시에 유다는 어땠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애굽에서 이제 신흥 바벨론 이쪽으로 싸우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가로막지요 못하게 그 왕이 누구죠? 그 이름을 깜빡 잊어버렸네. 요아스 앞에 왕 이름 혹시? 그렇지. 요아스가 아니고 요시야. 예. 그래요. 그거 뭐 그 왕이 가서 가로막다가 이제 죽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요아스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을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누가 세운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세웠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깨지게 되니까 애굽에서 요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것을 알고 때려쳐버린 거예요. 예, 그는 요야김이 이게 그 애굽을 섬기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포위를 돼서 그의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그들의 신전에다가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 절에 보면은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신들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신들의 창고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습니까? 그 전에 쭉 보면은 그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면은 5장에서 4장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런데 5장에서 보면은 예, 그들의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을 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의 싸움이냐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신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겼다는 건 신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겼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록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미래에 될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은 곧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나라들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나오고 거기에 짐승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일곱 뿔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곱 세력을 이야기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도록까지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세력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나라들을 하는데 여섯째까지는 지금 일어났어요. 일곱째는 지금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맞잖아요. 이걸 봤을 때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한순간에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승리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장에 재림하여 오셔가지고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제 밤에, 오늘 밤에 이제 설교가 될 거예요. 그게 공중에 뜨인 돌이 이 발을 때려버리니까 다 부서지는 내용의 말씀이 이제 2장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뭘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바벨론은 거짓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거짓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참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은 어떻게 봐야 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다니엘은 요한계시록 11장 그리고 14장에서 나오고 있는 두 증인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친구들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해입은 여자로 이렇게 해석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의 참교회, 예, 바벨론 같은 그런 거짓교회가 아니고 참교회인 모습을 이렇게 상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요. 예. 뜻을 정해가지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먹으려고 했느냐? 그 채소만 먹으려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왕이 먹었던 음식은 전부 우상 숭배를 먼저 했던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니엘은 내가 우상 숭배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어떤 자들로 표현이 되냐면은 여자들로 하여금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자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종들이냐, 정말 참 종들. 세상하고 막 타협하고 신문에 도배하고 하는 그런 막 사람들이 봤을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아니고 저 비금리에 숨어 있어도 저 하이도 속에서 있어도 단 나이 드신 어른들 두 명만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에 대단해가지고 떵떵거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하고 휠거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저 촌에 있는 농촌에 있고 섬에 있는 종들은 별 볼 일 없는 종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세상에 정치하고 타협을 해가며 적당하게 자기들의 이름 내고 교회 봉대고 한 그 목사하고 비교도 안 해보려요. 비교도 안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했는데 아쉬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쉬워가지고 돈 있으면 굽실거리기도 하고 권력 있으면 갑갑거리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 주님이 뭘 부족해서 그 진리에서 어긋나겠습니까? 그런 종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려면 죽여라.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해서 승리하겠다. 그런 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 친구들도 똑같이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해보라고 그러지요. 12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을 보시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성경의 율법에서 우상 숭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물도 먹을 음식 것과 먹지 못할 걸 분리했잖아요. 그 당시의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럼 이것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오직 예수님의 신앙이요 오직 진리로 살겠다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 보면은 말씀 작게 하십시오. 뭐 예배 적당히 하고 놉시다. 이런 교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간 목사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섬기는 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는 섬기겠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그 한을 품고 있는 우리가 차라리 죽고 말지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번 다니엘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시대가 보일 거예요. 이 시대가 보이면은 그 다음에 9월달 첫 번째 새벽 예배 때 코로나19와 성경에 관한 관계 속에서 여섯 번을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 열흘간 딱 보니까 온 세상에 13절에 보니까 그 얼굴을 봤죠. 그러니까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태가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이것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영적인 면으로 또 보게 된다면 뭐예요? 정말 진리를 먹고 사는 종들과 그렇지 못한 종들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차이 납니다, 여러분. 독이 가득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말이에요. 얼굴 찌그럭하고 다니고 인상도 피지 않고 다녀요. 그러나 이렇게 새벽마다 새벽을 찾은 우리 성도들 보세요. 그냥 죽을 일이 들어와도 그냥 어째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웃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해보면 통해. 한마디만 딱 던져봐도 은혜 받은 사람 딱 통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00번 말을 해도 안 되고 10000번 말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6장에서 보면은 네가 가서 말씀 전해라. 그는 안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다 할 정도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메시지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만 하게 되면은 악한 자들은 대적해서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게 되니까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7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스데반이 주옥 같은 설교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기가 막힌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하는데 이를 부득부득 갈고 다니엘을 누구를 죽이며 스데반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진리로 밝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밝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눈 씻고 보십시오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을 한 번쯤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법하는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공적인 메시지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장에는 7가지의 화를 그들에게 쏟아붑니다. 그건 한마디로 뭐 지옥 자식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를 하고 25장에서 종말의 심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까진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봐야 늙어 빠져보세요. 누가 그 인정도 해주도 안 해요. 그건 우리는 다 늙어 받게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뭐이 다릅니까? 나이가 늙어갈수록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후배들이 따라와야지 교회에서 무슨 절대적인 주권이라 가진 것처럼 휘두르 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은 세상의 모습보다도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 이 메시지를 보면 아 맞구나. 그들이 요구했을 때는 율법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했지 율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건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한 걸 배척을 하면서 했던 그걸 봤을 때 뭐냐? 현대 교회들에게 이야기한다면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아갈 때 진리로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 영이 맑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항상 있음으로 인해 주님과 교제가 되고 함께 동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예, 참 감사해요. 그렇게 하니까 감동하는 자들 그 뒤로는 다 그렇게 채식하고 물 먹게 만든 거예요. 아 이들이라 해서 왜 고기 안 먹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 불고기 해놓으면 그거 맛있습니다. 예, 얼마나 맛있는지 옛날엔 그 뭐 먹도 안 하고 풀만 먹고 살았는데 지금 고기 맛을 이미 봐가지고 얼마나 맛있는데 거기다가 또 된장 딱 올려가지고 말이죠. 예? 거기다가 또 뭐예요? 요즘에는 또 마늘도 한 번씩 올리면 또 기가 막혀 맛있더만 거기다 깻잎까지 딱 싸가지고 더구나 배고플 때 먹으면 막 기가 막혀. 그런데 이들이라고 그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말씀을 세상에 달콤하고 달짝지근한 그 진리인 것처럼 말이죠. 말하는 사람들 기가 막히 한 시간 두 시간을 막 입 떡 벌리고 하 웃으면서 그건 남은 거예요. 뭐에 남습니까? 머리에 지식 조각이 몇 개 남지 그거 영혼을 뒤집습니까? 내 삶을 뒤집습니까?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게 좀 젊은 부인들이 젊은 남편들이 좀 이것 좀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돈 들여가지고 학원에만 다니면 잘 될 거 생각하는데 왜 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손녀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메태 장로 딸인데도 알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는 것은 뭘 모르냐? 그렇게 살아보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 것이고 계속적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청년까지 다 다니면서도 뭐냐? 형식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세상의 애들하고 같이 공부 안 하면 떨어질까 봐 두려우니까 그런 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 다른 것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한번 붙들어 봐야겠다. 한번 1년, 2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용서하고 드립시오. 저는 무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면은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예. 앞으로 김 목사한테 뭘 해보겠다? 나는 그래서 하려면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못 해보겠냐? 하나님 너만 못하냐 이거예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봤을 때 뭐 별일이 나서 별일이 나면은 그거 나는 거예요. 그거에 끝장난 거예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끝날 때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현실에 있는 거 뭐 조금 해가지고 불이익 당한 거 그것 때문에 어렵게 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힘 길러가지고 싸우고 승리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 아침에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하나에 본 거예요. 은퇴할 때 보자고 종구리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자기 인생의 진짜 불행을 앞에다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지 말이지. 나하고 함께 천국 가려고 마음 안 먹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인생을 그 연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줄까?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누구 편을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학문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면 끝난 거잖아요. 여기다가 다니엘은 뭐까지 주었습니까? 이 이상을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것까지 줘버리니까 2장에서 그걸 딱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종들과 그리고 참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한번 읽고 이제 우리가 가면 좋아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봅시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장 4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해석에 관하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총수라고도 이야기하고 두 증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두 증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신앙의 좋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교회 12장으로 와 보십시오. 12장에 보면은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것은 바로 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교회. 예. 그 발에는 달이 있고 세상을 밟고 일어선 거이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의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고 두 증인들과 같은 그 백성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참 교회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길러내기까지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제자 하나하나 길러낸 거예요.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 이 사단이 뭐예요? 누구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 사단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6장에서는 머리에서 등장이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이 되면서 여러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교회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끝까지 교회는 주님이 책임을 져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멸망당했던, 어려움을 당했던 이걸 통해서 네 가지의 비밀로 또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별의 비밀, 그두 증인의 비밀입니다. 촛대의 비밀, 참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비밀, 적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음녀의 비밀, 거짓 교회의 비밀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다니엘서를 진행할 테니까 오후에 할수 있는 것도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것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아무도 못해요. 꿈 자체를 어떤 꿈을 꿨는가 물어보는데 몰라요. 그래서 다 죽이기로 결단을 했는데 이 지혜로운 다니엘이 다 살려내고 어떤 꿈인가를 알게 하시고 꿈을 해석해 내는데 기가 막힌 그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